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전서 14장 29절에서 32절. 여러분 묵상해 오라 그랬죠? 묵상해서 뭐큰 은혜가 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은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저 예언하는 자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몇번 쓰이냐면은 144번 쓰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에 이 단어는 선지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만 예언하는 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몇 군데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해서 여기 선지자 프로페테스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17절에 보면은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전부 다 프로페테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4절에도 말씀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이 단어도 프로페테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프로페테스 선지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 은사를 얘기하는 은사장에도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할 때, 여기 선지자라는 단어도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도 말씀하기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프로페테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프로페테스 다 선지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이 안에서 29절부터 32절까지 예언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걸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선지자라고 해석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144회가 쓰이는데 유독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2절까지만 예언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다 선지자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제 원문대로 제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은 모든 성경에 144회가 쓰이는데 다 선지자라고 해석했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선지자라고 해석했는데 왜 여기만 예언하는 자들이라 해석했는지 좀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계시가 선지자에게 있을 때 말을 하는데 다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근데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말을 하는데 계시가 옆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가 계시가 임한 그가 말을 하게 하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먼저 말한 자에게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계시를 얻은 자로 하여금 먼저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 자,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 그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다섯 사람 혹은 열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다섯 사람, 열 사람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잠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들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모두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3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럼 여기 굉장히 내용이 있잖아요. 뭘까요? 지금 이 예언을 통해 갖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미래의 어떤 것들을 예언하는 예견으로 많이들 이걸 갖다가 사용하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예견하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즉 미래를 갖다가 말하는 게 없는 건 아닌데 그 미래를 보는 것도 있는데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요. 하나님을 말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한대요. 그럼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적인 것이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배우고 권면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올 때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것들을 말하고 미래 것들을 알려줘가지고 막 거기 안동한 것한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전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을 누가 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은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은,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는 성령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언제 말할 것인가는 이 선지자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제재를 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원문대로 휘포타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의 제재를 받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조금 아까 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의 계시가 많은 사람이겠어. 20명, 30명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만 거기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다룸받지 않은 사람이면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내파고 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언제나 특별히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갈 때 그냥 말씀을 아무거나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준비를 평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갖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어떤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시를 해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쫙 다 풀었어요. 근데 너무나 깊은 성령께서 주신 계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온다니까요. 왜요? 성령께서, 자, 그 말씀은 성령이 나에게 주셨지만은 거기서는 말할 분위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기다리냐? 성령이 안배하시는 그 시간을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때 정말 차도 덜덜거리는 그런 차.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차가 게이지가 춤을 춰서 몇 마일을 달리는지도 모르고 차가 밑에가 구멍이 나가지고 엔진오일이 다 빠졌는데 이 차를 갖고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런 기적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엔진오일 없는 차로 미국까지 그냥 운전해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노트를 한 번도 피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고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성령의 계시로 준비했지만은 내가 어떤 말씀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결정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이거 다른 쪽 얘기인데 13장 52절을 보게 되면은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곡간이라는 곡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모내게 했을 때 하는 기구도 있고 낫도 있고 괭이도 있고 뭐 탈곡게 하는 거 호수도 있고 병충해 작업하는 것도 있고 제추제 작업하는 것도 있고 막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근데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어요. 그러면 봄에 탈곡기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봄에는 모내게 할 때 물을 주는 호수를 가지고 가서 물을 주든가 물 대는 기구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병축에나 제초 작업하는 걸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을에는 탈곡기를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 많은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틀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말하는 건 쉽죠. 또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은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다루심을 통해서 자신을 제재할 줄도 알고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할 줄도 알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을 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집이 우상화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루시는데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많을수록 계시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만 한번 믿음을 갖고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다루심이 많을수록 계시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많을수록 계시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많을수록 계시가 가까이 있다. 여러분, 나의 육이 먼저 처리받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요, 또한 영까지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고백을 한번 써봤는데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주셔서 저를 쓸모없는 자가 될 정도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정말 쓸모없는 자임을 압니다. 그렇게 계속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아예 tear out 시켜주셔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에 제가 이르게 되면서요, 제가 깨닫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제야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 주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조금 오고 있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계시를 주셔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아멘.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단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원문대로 말씀하면요,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은 큽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다르심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요 정도로 이제 줄였지만은요, 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제재를 받고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건 성령의 책임이지만은 그 말씀을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될 때 참 아버지 이 생각하면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고 나의 어떠함과 나의 태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은 옳지만은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손상을 입는다면 하나님, 내가 많이 다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룸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더 나에게 가까이 있고 그 계시가 더 깊어진 걸 체험하게, 하나님 다시금부터 통해서 나의 겉사람이 전부 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영적 리더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받고 말씀이 육신되는 단계까지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